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금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체험을 두 개를 한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일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은 정말 참 엄청난 일이죠. 앞에 큰 바다가 있고 건널 수가 없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우리를 이 물에서 죽이느냐 원망도 했고 모세도 당황하고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됨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 또 가나안 땅 정탐을 해서 일찍 갈 수도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40일을 보았던 땅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새로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 건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서 가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게 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갔을 때그 사람들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칠 때였어요. 물이 넘치고 그때만 돼도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다. 그럼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궈버리죠. 그럴 때 흘렀던 물이 멈췄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고 그 요단강에서 열두도를 취하여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이 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표징을 삼게끔 하시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돼요.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길 원치 않으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라합을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두려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갖고 아, 저 여리고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일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데가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만약에 60만 명 정도 군인들이 돈다 그러면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60만 명이 질서 정연하게 그걸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성 돌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너질까 하루 돌았어요. 안 무너져요. 한 줄도 안 무너졌어요.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이 사람들이 조용히 돌까요? 조용히 안 돌겠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냐 저런 소리 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의 입을 막으세요. 들레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틈만 나면 불평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이성적 수준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거 잘 못 믿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입 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입 다물고 더운데 줄 맞춰서 한 바퀴씩 도는 일. 그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이 돌아야 돼요. 7번 돌며 그랬어요. 7번 도는 거 시간 제법 걸릴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번째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마지막에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기대하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그들이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그냥 내 이성적 어떤 경험적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감사가 넘쳐요. 정말 큰 감사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순종으로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아주 찬물 끼얹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여기도 보면 7장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 큰 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인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1절의 내용을 모르고 여호수아랑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성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기는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만 보냅니다. 3,000명 보냈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쫓겨나고요. 32명 죽고요. 이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심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아이성을 우습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0절 21절 다 같이 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살르라 그러셨어요. 다 멸망시키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아간을 소개하면서도 온 집안 족보를 다 들춰내요. 그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아, 이 집안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주 집안 족보를 샅샅이 소개를 1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외투 한 벌이 급 탐이 났대요. 시날산 좋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 명품 외투 한 벌이 탐이 나고 또 한 벌의 이 옷과 함께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취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탐한 거예요. 그것을 소유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모든 백성들이 교훈 삼도록 하세요. 열두 지파를 세우고 그 지파 하나를 뽑으시고 그 중에 여러 가족들을 세우시고 그 중에 한 가족을 세우셨어요. 찾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자백한 내용이 지금 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가져온 물건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범죄했던 결과를 큰 돌무더기를 쌓으셔서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를 다 죽은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의 죄가 자식들한테 물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레위기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을 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부모의 욕심이 자식들도 욕심나게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자식들도 같이 공범이 돼서 동조를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예요.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만 멸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절에서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근데 7장에 가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장, 7장을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생이 6장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7장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6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철저하게 제거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쌓여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한날 한날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도 했다, 6장도 살았다, 7장도 살았다 이게 반복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장의 생애가 쌓여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그냥 차고 넘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정말 소망이죠. 소망이고 그것이 꿈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해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이런 세세한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감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매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절망과 탄식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 물론 절망과 탄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소망으로 바꾸세요. 여기 아골이라는 그 단어를 봐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단어죠.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세아서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의 범죄함으로 고난이 왔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골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거기서 말하는 아골이 이 아골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복된 다음에는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감사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영적 권위와 질서의 순종.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이 참 약한 시대거든요. 그냥 내 좋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악이에요. 악. 일종의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죄의 기원, 죄의 분류를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의 뿌리입니다. 굉장한 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꺾여질 때 순종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그것이 꺾여질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성품과 습성을 끊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대립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천 명이 죽었거든요. 아이성을 정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꺾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했던 것들을 여러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